올해 들어서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신약시대가 열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넘쳐서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쭉쭉 적어 내려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절, 그래서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작품이 뭐예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도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이 새 본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옛 본성을 그래 너 그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우리 자신을 옛 본성에 남겨놓으면, 맡겨놓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옛 본성을 누르고, 그렇죠, 새 본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1절에서 10절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11절에서부터 여기 22절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질 때, 낙심이 될 때 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하라 하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던 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서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걸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약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교회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제거가 됐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됐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가득 찼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중간 분리벽이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졌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여기 11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그런 자들이다. 이제 할례, 무할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이방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국물도 없어. 옛날에는 그렇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니들은 이방이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이방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마귀 섬기고, 그렇죠. 주술하고, 무당하고, 뭐, 북거림,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이건 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당들 와갖고 하는 거 이렇게 뭐 하는 거 다 보고 그러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다 이방이네요. 이방이네요.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에베소에 다이애나 여신상을 둔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그런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대리석을 깎아갖고 다이애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음행을 벌이는 게 그게 신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신을 위해서 예배드린 그런 행위라고 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누구나 가서 거기서 음행을 벌이고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유대인들하고 상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방인 유대인들 제가 좀 그림을 좀 이렇게 제가 급하게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일단 그렸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겠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 못 그리고 타이핑을 못 쳐요. 그래서 이게 좌판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죠. 막 좀 글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 이거 이제 BC 4004년경에 어시아 이제 연대기를 따르면은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쯤에 인류의 역사는 6천년밖에 안 됐어요. BC 4004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세요. 그래서 구약은 약 4천년인데 언제까지가 구약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 탄생한 게 BC 4년경에 끝에 가서 보면 하여튼 이때를 일단은 구약 시대라고 이렇게 놓고 제가 대충 스케일을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BC 2348년경에 생깁니다. BC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한 1600년, 1700년쯤 지났을 때 이게 지금 4000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 1700년쯤 될 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생기고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0년쯤 지나서 BC 1996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율법을 받는데 500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0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4,000년인데 좁은 의미의 구약이 있어요. 좁은 의미의 히브리서를 읽거나 이렇게 하면 다 구약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올드 테스터먼트에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좁은 의미의 언약은 언제부터냐? BC 1500년.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그 1500년간의 기간이 좁은 의미의 구약이에요. 좁은 의미의 구약.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유대인 이방인은 언제부터 갈라지게 됐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대홍수가 생길 때까지 유대인 이방인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 민족 얘기는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한 민족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길 때까지도 다 한 군데 모여 살았잖아요. 다 한 군데 말도 하나고 하나예요. 하나의 민족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아를 출산해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 명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이 지금부터 4,000년쯤 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해야 돼요. 뭐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열두 아들 70명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민족을 형성하는 그 기간이 약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BC 1491년경에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가 돼요. 이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유대인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아직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직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유대인은 율법,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받은 그 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유대인 국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약, 좁은 의미의 구약.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구분이 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구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구분이 됐지만 국가적으로, 그렇죠? 하나의 국가, 유대인 국가가 있고 이방인 국가가 있어 둘이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일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디까지 가냐? 구약시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BC 4004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 BC 한 2000년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유대인이 생기고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된 거는 BC 1500년경부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초림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된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다시 생기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땐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던 때가 있고 구분이 없던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교회 계곡으로 이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언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는 그때는 초림하고 재림의 봉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하나로 보였어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초림도 예언하고 재림도 예언하는데 이 둘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대언에 초림과 재언이 재림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초림하고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이것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제 좁은 의미의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BC 1500년경에 이제 율법이 이제 수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 물론 그 할례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좁은 의미의 구약시대 이거는 BC 1500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린 할례받은 사람이다, 우린 할례받은 국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고 할례받지 않은 국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할례는 우리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왜 전능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한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하시지.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사라는 지금 89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얼마이티 전능한 자다, 나를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들도 없는데 지금 이스마엘 하나 뭐 첩을 통해서 하나 얻어놨지만 이거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들같이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지금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할례의 언약을, 할례의 징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 번성하게 되리라. 이 언약의 표적으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이후부터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을 주실 때 모세에게도 명령하시고, 그래서 유월절 희생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 저거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여드레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 그러면 이건 뭐냐? 유대인들의 상징이에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남자아이가 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나 유대인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종이 가능했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냐? 할례만 받으면 난 구원받는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만 받으면 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생기니까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여자의 씨 메시아를 내게, 여러분 그 많은 민족 중에 어느 한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메시아를 낼 선민으로 택했다는 그런 의미의 선민이지, 유대인이면 누구나 100%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대대로 기독교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은 거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일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돼 있냐?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우리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건 맞는데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의 육적인 할례는 메시아를 내기 위한 그러한 그 선민으로서 그러한 표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고 할례의 징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별을 구약시대에 두셨을까? 이스라엘이 나 선민이야 하고 자랑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올바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아, 참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겠구나.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물질의 복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은 다 물질의 복인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인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내는 그런 민족이 돼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별을 두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를 출생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 출생하는 민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그런 책무를 맡은 이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분하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져서 나 선민이야? 그렇죠. 너희는 개나 돼지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하늘의 여왕 섬기고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70년 동안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배척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할례, 무할례,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이제 대한 내용이고 12절 가서 보면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11절에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방인들에 대한 정의는 딱 하나 쓰면 돼요. 영어로 without,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다. 외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2절 가서 보시면 외인이 alien. 여러분 외계인이라는 단어가 에일리언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계인이야. 외계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계인.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는 당시 전 세계에서 10대 도시 안에 드는 엄청난 이렇게 무역항이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자,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매일같이 음행하고 술 먹고 그러고 지내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다이애나 여신에게 속해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무당푸닥거리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연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그 이후에 다윗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돼서 두 개가 연방 국가를 형성한 거예요. 그게 커먼웰스예요. 여기 나와 있는 커먼웰스라고 하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연방국가,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단지파에 속하고 단군의 후손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음모론에 이제 빠지면 안 돼요. 우린 단지파 아니고 단군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열두 지파 그 안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시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이 모든 언약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낯선 자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언약이 다 자기들에게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철학을 구하고 교육을 구하고 전통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이라도 좀 많이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거 다 해도 다 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에베소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도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거를 범신론이라고 얘기해요. 팬티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가서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갔더니 곳곳에 신이 많은데 혹시 이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죠?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았다는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수많은 잡신들을 이렇게 이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이런 자들이다.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이런 창조물이 받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이 찬양을 중간에 목사나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까. 이교도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우상단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셨다.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부처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말해요? 걸어다녀요? 들어요? 못하잖아요. 이게 잡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걸 만들고 거기다 숭배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탈피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 니들 저 다이애나 신전 저거 보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보지? 엄청나게 크지?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지? 근데 저게 말하는 거 듣느냐? 그렇지, 말을 하느냐? 움직이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형상을 일단 만들어서 교회 어디다 세워놓으면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생기기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게 다 100% 악이었다 그랬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8명을 이렇게 살려놓고 그리고선 8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데 또 바벨탑에 모여갖고 어떻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로마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그래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다음 장 28절 가서 보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이렇게 내주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음행을 버리고 샤머니즘 이런 거 쫓아가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 여러 가지가 생겼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 받냐?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못 받아요? 여기 있는 대로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게 천년, 이천년 지나가면서 온 세상에게 파급이 돼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알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주셨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잖아요. 구약시대에 믿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근데 찾으려고 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 속에 니들 빠져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들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집트, 바빌론, 인도, 중국, 한국 다 넘어와서 온 세상이 2000년, 3000년 지나가면서 그런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들이 믿지 않아서 생긴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인류의 역사, 지금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세상은 한 하나님에서 지금 여러 하나님으로 여러 하나님을 찾는 타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는 게 도착을 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어떻게 한 하나님이 있어? 세상에 모든 게 다 신이지. 그렇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1장에서 11장은 이방인들이 이제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메시아 출생을 위해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궁극적으로 유대인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 누가 해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고 성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신 거,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유대인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킹잼 성경을 알려주시고 이 안에 많은 교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음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까딱 잘못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선민의식에 우리가 빠지면은 그럼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교도 죄인들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15절, 16절에 원수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거. 영어로 엔미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미티. 엔미티는 적개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엄청 미워하고 또 이방인은 유대인 엄청 미워하고 그 원수되게 하는 적개심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없애신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 분리벽이라는 게 있다고 거기 나오시죠? 14절에 중간 분리벽.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파티션이에요. 가서 보세요.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파티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션 아시죠? 사무실에 가면 여기하고 여기 나누려면 파티션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중간 분리벽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 분리벽.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중간 분리벽을 어볼리시.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 다음 거 같이 보시면 저거를, 저 벽돌을 완전히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이 교회 안에서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저 중간 분리벽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태어난 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드려야 돼요. 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저 불교도 국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예. 네. 그렇잖아요. 감사드려야 된다. 저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부숴버려갖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원수되게 하는 거, 적개심을 가졌던 게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수되게 하는 것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율법이 여기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자, 이방인 유대인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벌써 음식에서 구분이 되잖아요. 정결한 음식, 그렇죠? 정결하지 않은 음식, 그렇죠? 유대인들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음식, 고기 이런 것만 먹어야지 그거 왜 다른 거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불을 못 켜요. 여러분, 전기 이거 등을 못 켜요. 켜려면 옆에 있는 이방인이 와서 켜줘야 돼. 이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 어디 모여 살아요. 모여. 왜 그러냐?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 이방이 구분하는 거예요. 할례 구분하는 거예요. 절기가 또 존만한 일곱 개 절기가 있잖아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다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중간 분리벽이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눈 중간 분리벽. 심지어 성전에도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이후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 분리벽인데 이게 다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율법. 그렇죠? 이 율법의 분리벽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율법의 모든 의의를 다 성취하시고 아까 그 벽돌 벽 부순 것처럼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식 규정이 다 사라지고 절기 규정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의 시민법 지금 지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오늘 어린 양 갖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 있어요? 어린 양 가지고 여기 없잖아요. 한 명도. 다 자동차 타고 왔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안식일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이거 다 넘어서 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중간 분리벽을 해체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화평이다. 14절.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옛날에 원수지간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셨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8절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화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들도 화해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주기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 그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했다.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다.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적개심도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던 적개심도 예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든 규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이것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 다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을 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자,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 15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하나의 새 사람이에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으면 하나의 새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6절 가서 보니까 이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여갖고 십자가로 둘을 또 한 몸으로 만드시고 1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21절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one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1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다. 먼저 한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왕국의 시민이 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한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시민이 된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노아의 세 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야?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아요. 누구예요? 함에 속한 사람의 함. 함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 받습니다.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셈족에 속한, 셈에 속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구원 받아요. 누구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야벳의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이든 셈이든 야벳이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결국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한나라 시민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이 교회시대에 가능해진 거다. 19절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집안에 우리는 하나님 집안. 그럼 우리 집안에 가면 뭐 있어요? 아들, 딸만 있는 거예요. 아들, 딸. 그렇게 되니까 서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바울을 만나도 바울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도 베드로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베드로 할아버지만 바울 할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바울 형제님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루터를 만나도 루터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 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철폐했냐? 구약시대에 성직자 계급체제를 예수님이 철폐하신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 이 신약교회 안에 목사가 니골라당이 돼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건 신약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철폐하신 겁니다. 19절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에서 22절에는 이제 하나의 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다. 예, 영어로는 템플로 이제 돼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 또 이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헤롯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템플 이야기하면 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사람들 템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 오, 다이애나 신전. 이 신전이 이렇게 생각이 난다면 엄청난 거. 아, 엄청난 거. 그거를 우리도 지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거. 근데 헤롯의 신전이나 아니면 다이애나 신전은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전, 하나님의 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 그 전을 저와 여러분이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세상에는 모든 전들, 신전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전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1절에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성도 모든 분이 하나님이 짓고 있는 그 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일부예요. 일부. 어떤 사람 벽돌이고 어떤 사람 몰타르고 어떤 사람 기둥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지붕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다 지어가는 거지. 여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전에 일부러 지금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다. 믿습니까? 예.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렇죠? 너희, 이 에베소 사람들, 다이아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너희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는 이런 벽돌로 만들어진 이런 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특별히 교회 시대에는 어디에 거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계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공간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체험했다 그러니까 또 기도원 생각이 날까 봐 기도원 안 가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신 분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로 알리고 또 이런 책이나 미디어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하셨다. 맞습니까? 이 화해 사역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성도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